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해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설교 때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때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간간히 얘기 나갔지만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쓴 말인데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딱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그 개념이 클리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닐지 압니다만은 어쨌든 본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메시지에서는 영생을 거두리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이 죽지 않고 뭐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이제 사후에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은 그것이 전혀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수정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절에 보면은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말 자체가 시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문맥을 보면 그 농경 비유잖아요, 그죠? 심고 거두는 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육체에 심으면 부피를 거두고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수확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육체에 심으면 썩을 것을 부패를 수확한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성령에 심으면 하는 말은 뭐 예를 들면 육체에 심다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우리가 뭐 술을 많이 과도하게 마신다, 그러면 그게 몸에 좋겠습니까? 뭐 담배를 많이 핀다, 뭐 위에 나쁠 것이고 폐에 나쁠 것이고 간을 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성령이 심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심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심는다. 그거는 뭐 이 밭에 뭘 심는 게 아니라 인격체인 하나님께 심는다 그러니까 농경 비유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딱 선명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을 영생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가 오래 사는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서 받는 구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혹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상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 이런 거는 대체로 다른 중요한 개념도 마찬가지지만은 사후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사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해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뭘 뿌리고 내가 뭘 투자를 하고 해서 거기에 대가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다음 절들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거든요. 낙심하지 말라, 뭐 포기하지 말라, 그럼 때가 이르면 거둔다, 수확을 한다. 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손을 행하라 이래서 이 영생을 거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확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선행과 관련된 것이에요. 착한 일을 하라.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전부 다 선행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행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맥으로 보면은 성령, 선을 행하는 것은 뭔가 그러면은 뭐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항목에서도 보면은 위에서 다뤘지만은 서로 미워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온유한 자세로 형제를 대하라, 교만하지 말라,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좋은 것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만 제한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선한 삶이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첫 부분에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칭의 구원을 변증했어요.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는가, 사회에 우리가 뭐 영생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 받은 자들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 준수나 뭐 기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뒤집어가지고 칭의권을 뭐 행위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제 뭐냐? 그것은 영생이 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한 세 가지 크게 나누면, 그래서 첫째는 배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등지고 완전히 복음을 떠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잘 믿다가 이렇게 탈선해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이렇게 배척하는 것, 배도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급의 손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가 지금 드리는 강의 입장은 이 세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아요. 바울이 갈라지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불신자로 본 게 아니라 다 거듭난 성도로 봤어요. 그래서 배도한 교인이나 가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구원론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론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 칭의구원 다 얘기했어요. 이 후반부에서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농경 원리에 비추어서 육체에 심는 자는 썩는 것, 그 다음에 뭐 죽음을 가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뭐 구원이나 천국으로 대입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이란 말은 신학에서 한 세 가지로 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받는 것, 첫 번째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에 들어갔다,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때의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받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세 천국, 그러니까 사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을 가리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를 받고, 자매나 다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세에 받을 상급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뿌리는 신자들에게 내리는 축복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축복을 현세에서 체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속이질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 6장 8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갈라디아 이 본문 그러니까 6장 8절에서 나오는 영생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하고 5장 21절에 뭐라 그랬죠? 투기와 술 취함과 뭐 방탕함과 이런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5장 21절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절에 언급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유업은 상속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 보면 한번 볼까요? 6장 12절 우리 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부른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영생을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되죠 이 말이.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디모데 보고 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혹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열매가 충분치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고도 아니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뭐 거머진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취하고 안 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안 받는 문제죠. 그건 구원이에요. 근데 영생을 거두는 것과 취한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거두는 것은 상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업을 상속하거나 영생을 거두는 것은 성령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과 믿음을 인내와 선한 삶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말을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상속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영생을 거두는 일을 그 다음 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선과 연결했듯이 영원한 영생과 선한 삶을 연결지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영생이 행위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상에서부터 넘치게 체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신령한 복을 수확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한 쓸모가 있는 봉사의 기회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쓰임을 받는 것, 그런 기회를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그런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또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이고요. 또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든지 또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분명하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된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제사장적인 사역을 내가 맡아서 동참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내게 주신 특별한 소명을 성취해. 내가 각자가 받은 특별한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또 영적으로 활기가 솟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확신이 또한 영생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내세의 어떤 영원한 생명이다. 거기다가 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의미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수확의 때가 온다 그러는데 수확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늘 뭐 씨 뿌리고 당장 뭐 열매를 얻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에다 심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걷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는데 그것이 뭐 가다 보면 이제 어려움도 생기고 또 뭐 마음도 좀 해이해지고 격려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중단해버리죠. 뭐 예를 들어서 기도가 그런 거죠. 기도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인도하셨고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고 얘기해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뭐 오래가지 않고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씨를 뿌렸는데 그걸 거두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구나 겪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때를 못 기다려. 하나님 때를 못 기다려요. 우리가 그냥 조바심하고 안달을 하고 그런 사이에 또 마귀가 방해하죠. 육신의 정력에 유혹을 하죠. 부피와 부리가 들 거니 악한 세상에서 살려니까 손해보면서 사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나는 손해를 봤다 하는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안고 살아야 그것이 영생의 걸음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사실은 때를 기다리는 저 그냥 속성가로 빨리 그냥 해치우려. 우리는 뭐 그냥 속성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성격이 급한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날림 공사를 하거든요. 그저 적당히 해서 그냥 일으키고 뭐 교회일도 그렇고 뭐 개인일도 그렇고 대개 나라일도 그렇고 막 그냥 날림으로 해서 빨리 해서 뭐 성과 드러나게끔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나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투신하면 하나님 어떻게 때가 되면 거두리라. 거두는 누가 거두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셔. 하나님이 뭘 거두신 알자만 거두세요. 영생에 속한 것을 거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왜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당장 뭐 이런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뭐 다 잘 나가게 해서 뭐 돈 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인기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때에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때 되더라도 다음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소명이 다른데 우리 교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의 작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열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면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산다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세상에 보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enjoy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싸우라고 했어요. 항상 승승장구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아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선한 싸움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난군불락의 그 성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보니까 너무 암담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칼 같은 거 무기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 성을 어떻게 뭐 공성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가 크게 높아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불가능하죠. 낙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냥 나타나시는 게 칼 차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칼을 빼고 나타나시는 칼을 손에 주시고 뺀 칼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면은 너 칼을 이전하지 말고 내 칼을 봐라. 내 칼을 보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가 자기 칼이 아닌 여호와의 칼을 보고 힘을 냈었습니다. 주님 일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깨로, 자기 머리로,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하면 안 된다 다 알지만 결국 보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내지만 일이 잘 안 풀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낙심이 오죠.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힘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거든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갖고 오려면은 뿌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물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아무런 눈물을 뿌린 것이 없고 아무 수고한 것도 없고 아무 희생한 것도 없이 일이 잘 됐다. 그건 세상 일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곡식단을 거두는 것도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곡식단 내가 눈물 뿌리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대가가 오는 열매는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나에게 꼭 잘 안 나는 못돼 아주 행편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으로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 교회도 우리 지역교회가 아니고 국가적인 교회, 전 세계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개인적으로 일이 잘 안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찬양해야죠. 내일만 잘 되는 것 가지고 찬양한다면 뭐 그렇게 뭐 찬양의 횟수도 많지 않겠죠 우선.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하나님 나라 별로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씨를 뿌리면 마침내 상을 거둘 날이 온다. 수확기는 오는 중. 수확 지금 때 하나님 계속 수확을 하고 계세요. 어쩌면 거두는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명이라서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하지 못하면 그 밑부터 못합니다. 수고를 해도 쉽게 포기하죠. 뭐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신 선한 일이니까 내가 우선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신있게 삼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가지고 나를 평가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신실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수고했는지 안 했는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내가 슬픔을 참고, 고뇌를 참고, 손해를 참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거 보시는 거죠. 그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달리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요. 그 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동참해서 일한다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열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제를 자꾸 하면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데 서로 친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면 그때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예. 평소에 다 좋아요. 그럼 마음도 주고 이렇게 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위기가 올 때 위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위기가 나니까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쇼크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주님 잘해주신다, 친절하시다, 자유롭다, 뭐 사랑해 주님이시다 이러다가 보니까 주님이 아주 딴 사람 같더라는 거죠. 어떨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위기에 암만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 안 하셔요. 들은 척도 안 하신다고요. 수로보닉의 여자,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좀,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호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전혀 반응을 하시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신 것 같았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그 연애 딸이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하고 위기를 겪으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주님을 더 깨달아가고 더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의 기도 가운데 주님 오늘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점 많을 테니까 오늘 또 한 가지라도 보여주십시오. 또 한 가지라도 주님의 영생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 삶에 윤기가 돌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내 영혼의 안식을 체험할 수 있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천해 나가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날로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